에베소서 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전에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이러하다 말씀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다 그러시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 앞구절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하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사단의 백성이었다. 그게 이전의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다고 하시죠?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들이라. 예수님께 속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잘 살아가서가 아니라 누가 다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지 부르시지도 않은 삶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지 구원을 이루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이루라고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5장 3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에게 마땅한 바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땅한 바를 행하라. 왜? 우리에게 이전의 현실은 다 지나갔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세요. 우리에게는 이제는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십니다. 이제는의 삶으로 이제 곧 천국에서 온전히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제는 내 삶으로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 천국에 속한 삶,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우리 삶이 어떠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어떠하게 변화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게 내 현실이라고 전혀 믿어지질 않았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주셨는지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현실을 더욱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누리게 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평생 싸워가야 할 믿음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거죠. 복음을 붙들고 그 현실을 깨닫고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빛의 자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어떤 삶이 빛의 자녀로 행하는 삶일까? 빛의 자녀된 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새 마음이 있다고 하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전에 어둠이었을 때는 전혀 갖지 못했던 마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비추임을 받고 새롭게 되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마음이 빛의 자녀들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은요, try to lea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항상 명령은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현실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이런 명령을 보면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는 이제 이러한 새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온통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게 다였어요. 내가 중심이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속에서 남도 좀 기쁘게 해줬던 거지 중심은 항상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물론 아직도 예전에 내 옛모습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손 뭐라 그러죠? 그 손에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다 계산해 보면서 슬쩍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도 같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 닮은 아들의 새 사람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 이제 적어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들이 된 천국 백성들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을 온전히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하게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예전에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을 때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지금도 어둠에 속해 있는 죄인들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한 회개라도 있는데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 아가는 거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만약에 그저 자기의 어떤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도 말씀에서 좋은 가르침을 얻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감사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만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그저 순간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기쁨 말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죄가 없이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아직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예수님의 기쁨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빛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더욱 알고 싶고요. 더욱 배우고 싶고 try to lea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우리도 더욱 그것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서 어디로 나오는 걸까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은 항상 말씀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돌아봐도요. 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 그리고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면 그저 나를 위한 것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지 알고 싶고 해드리고 싶어 하지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는 거는 올바른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는지 알고 싶고 해주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는. 그죠?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애인 사이도 그렇고요.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줘요.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을 정말 해줘서 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기뻐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 기뻐하는 것을 그렇죠.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이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가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과 정성만 다해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섬기지 않는데 예수님께는 무슨 뜻이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올바른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목적이 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목적이 섞여 있는 거죠. 우상 숭배가 항상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아는 것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열심과 정성을 다하면 돼요.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세상 유익과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잘 믿어서 한번 잘 돼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관계와 교제예요. 예전에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것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관계와 교제를 떠나서 그렇죠? 대상도 분명하지가 않고 그 관계와 교제가 그 삶에 없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관계와 교제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고 또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정말 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고 해도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좋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관계가 없어도요,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집 얘기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차이점은 뭐예요? 드러난 집의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기초가 다르다고 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뭘 얘기하는 거였죠? 그 앞구절에 연결해보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관계를 맺은 삶.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관계가 없이 그저 도덕적 가르침을 따라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모습. 겉으로는 너무나 정말 도덕적이고 훌륭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와 교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세상 종교가 다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별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악을 행하는 자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지만 도덕적으로 너무나 훌륭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를 자랑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똑같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의 종들은 그 두 가지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뭐 개인적인 삶이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어둠에 속한 자건 빛에 속한 자건 다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엄청나게 뭘 해야 되고 막 열심과 정성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죄에 거할 때, 어둠에 거하려고 살아가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그 예수님께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생겨서 인생의 그 고단한 길 가운데 정말 너무나 고통이 있는 슬픔이 있는 삶이 생길 때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 있으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죠. 또 미움과 분노가 생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돌이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려는 싸움이 있을 겁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그 뒷부분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빛의 자녀된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성화죠. 성화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자라가는 게 성화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관계에서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 뒤에 오는 구절들부터 보면은요. 거기 이제 5장 22절부터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종과 상전에서의 관계, 이 관계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것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종들은 주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도 주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세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서로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뭐 직장 생활에서도 서로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범사에 말에나 일에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죠? 베드로전서 같은 데 가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애매히 고난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알아줄 것도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데 무슨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기쁘시게 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 뜻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러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종과 상전에 종과 상전은 없지만 어쨌든 직장 생활이라도 그런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걸로 족한 거 아닌가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라보는 기쁨이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생겨나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주님의 교회와 형제들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우리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Verse 17, 17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Do not be fool, do not be foolish, but understand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다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모습,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뜻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그저 우리 뜻에 좋은 것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게 다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와 교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내 멋대로 해주면서 상대방이 기뻐해줘야 돼. 이거 너무 자기 중심이죠. 상대방이 기뻐하길 원하면 그 뜻대로 해줘야죠. 내 뜻대로 실컷 해놓고 왜 안 기뻐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그 자기네 열심 정성 보여주고 금식하고 막 하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한테 복을 안 내려?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우리 아까 그 두 집 짓는 비유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들이 이룬 걸 가지고 나올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기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고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실까요? 그들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에서 나온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자기들의 뜻을 따라 자기들이 행한 걸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 총명한 자들, 즉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빛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쁘신 뜻을 알려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한 곳밖에 없죠. 어디죠? 예,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 어디에도 주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도 오직 말씀뿐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꼭 말씀으로 온다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있는 자들은 더 말씀으로 나아오고 말씀의 열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누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누리고요.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의 참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물론 구원 받은 것에 있어서 생겨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우리 이따가 로마서 12장 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나누는 건강한 교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저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하는 삶에는 참 기쁨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기쁨만을 위하는 삶에는 순간적인 기쁨은 있는데 곧바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더 자라간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온통 자기 중심이면 그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옛사람의 마음이 새서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으로 더욱 채워져 가면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더욱 자라가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이 이뤄가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0절과 이 17절 말씀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또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서 더욱 이해하며 살아가라 하는 명령으로 우리가 더욱 순종하며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흥하여 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더욱 사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삶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까요? 즐거움을 줄까요? 그러한 삶이 우리를 더욱 허무하게 할까요? 차워지는 마음을 줄까요? 어둠과 공허와 혼돈의 마음에서 빛과 차워짐과 질서가 잡히며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성도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쇠하고 내가 죽어가는 것이 싫어요. 그러면 기쁨도 없어질 것 같고 정말 만족도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죄에서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이 세상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서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말씀에서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쁨에서 자꾸 떠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회복돼야 될 삶이죠. 정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그걸 위해 말씀에 둔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들만 누리게 하신 가장 복된 삶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 예배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강한 예배가 이거예요. 정의가.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기쁘신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알고 우리 자신을 그 뜻에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죄악 세상, 예수님이 없는 이 죄인들의 삶. 거기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 지혜로운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삶은 이전에 우리의 삶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삶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명하세요. 이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 새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더 말씀으로 나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또 이뤄가신다는 거죠. 말씀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더욱 분별하고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심으로 빛의 자녀들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뭐라고요?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알아가시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시며 범사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온통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던 이 죄인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죄성이 있어서 순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디고 느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새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더욱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라보며 우리도 기쁘게 더욱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빛 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더욱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말씀의 은혜로 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